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세 번역으로 우리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또 주님의 오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속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가장 우리에게 짜증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속도의 시대에 우리에게 답답함과 이 짜증을 주는 이 감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속도의 시대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마 패스트푸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다섯 끼 중에 한 끼 정도를 패스트푸드로 해결을 한다고 하고요. 또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평균 소득에서 약 10%를 이 패스트푸드를 사 먹는데 미국인들이 그렇게 돈을 쓴다고 합니다. 심심찮게 운전대 앞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것 같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급한 순간에는 컴퓨터 앞에서 햄버거 하나 사서 그거 우구석 먹으면서 무엇인가 아마 작업을 했던 기억들도 아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맥도날드에서 60초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60초 안에 음식이 나오면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돈을 받지만 60초 안에 나오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빨리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이제 그러자 패스트푸드 말고 일반 외식 업체에서도 동참하기를 시작했는데요. 뭐 일반 음식점은 60초 만에 안 되니까 보통 한 15분 정도를 걸어놓고 15분 내로 또 10분 내로 음식이 안 나오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 그런 이벤트를 또 덩달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이 속도의 시대에 이 패스트푸드를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패스트라는 이 속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음식 재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속도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이 패스트푸드를 이루고 있는 음식 재료가 얼마나 건강한 재료인지 얼마나 깨끗한 재료인지 그리고 얼마나 환경 보존을 염두에 두고 길러낸 재료인지 그리고 얼마나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음식 재료인지를 우리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슬로우 푸드 무브먼트입니다. 이 슬로우푸드 운동은요, 지금 공식 가입된 회원만 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참 심플합니다. 이 음식에서 스피드를 없애자라는 것이죠. 슬로우라는 말에 슬로우푸드라는 이 음식 그 운동에 말을 필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스피드를 뺀 음식을 조리하고 음식 재료를 고르는데 필연적으로 기다릴 시간은 기다리자라는 의미가 이 운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급하게 조리하지 않고 또 음식 재료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살피고 또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고 얼마나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또 환경을 파괴하지 않은 그러한 재료인지를 좀 살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자라는 것이 슬로우 푸드 무브먼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패스트와 슬로우 푸드 무브먼트를 비교하면서 제가 하나 좀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스피드 안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슬로우라는 어떤 기다림 안에서는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드를 포기한 이 기다림 안에서 사실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이 준비가 되고 그 안에서 성숙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을 가장 잘 아는 나무가 바로 이 대나무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대나무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나무가 이런 줄 몰랐거든요. 보통 나무가 자라면 뿌리가 내리면서 땅 위에 이렇게 움이 서서히 솟아오르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대나무는 놀랍게도 2년에서 4년 동안 땅 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뿌리만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에서 4년간 뿌리가 다 자란 다음에 비로소 땅 위에서 이제 움이 솟아나서 나무가 되기를 시작하는데 그 스피드가 거의 어떤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 1년이 아닙니다. 하루에 1m 정도 자라는 속도로 급속도로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대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2년에서 4년간의 뿌리를 내리는 그 깊은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뜨거운 물 붓고 바로 3분 뒤에 완성이 되는 패스트푸드의 대표인 컵라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 호흡으로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에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돌멩이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비료도 줘야 하고 물도 줘야 하고 하늘에서 비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또 햇볕이 충분히 우리가 뿌린 씨앗과 식물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가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곡식과 열매인 것이죠. 이렇게 신앙은 단기간 완성이 아니라 3분 만에 라면이 되는 큰 라면이 아니라 긴 호흡의 시간을 가지는 기다림의 연속 같은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 가치 있고 선한 것은 기다림 뒤에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있는 원문들을 읽어드리면 All things come to those who wait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하나 덧붙여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실제 기다림 후에 정말 좋고 선한 것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걸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아무리 긴 시간이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를 오늘 성경이 이 기다림의 관점에서 이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분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평생 무엇인가를 기다렸는데요. 아마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소중한 것인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또 분명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기다리는 분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곧 눈을 감아도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요. 그 할아버지의 평생의 기다림이 이렇게 단순히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 뭐 영희처럼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그분이 이루어주실 때까지 들으시고 이루어주실 때까지 기다리 그 안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기다림의 과정인데요. 이 시몬의 할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부터가 이분은 이름조차도 이 기다림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한 우리 대림절 설교에서 우리 지난주는 동방박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동방박사도 그렇고 오늘 등장하는 시몬도 그렇고 베드로, 바울, 요한처럼 성경 신약 전체에 계속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동방박사도 그렇고 이 시몬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안나라는 할머니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살짝 나오고는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은 계속 등장하는 걸로 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에 반해서 성경에 이렇게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동방박사에 이어 오늘 시몬을 대하면서 저는 오히려 베드로도 좋고 바울도 좋고 요한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나타났다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저에게는 인간적이면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분으로 이 시몬은 다가왔습니다. 마치 주인공을 위해서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처럼 이분들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화에 나오는 엑스트라의 행동 하나하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공의 어떤 점을 빛나게 해주고 또 주인공의 어떤 부분을 아주 그 존재를 드러내는 역할을 이 엑스트라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엑스트라 같은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동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어가 되고 주님이 동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주님이 주어 되시는 그분 뒤에 붙어서 우리는 그저 한 부분에서 한번 잠깐 나타나서 주어를 한번 돋보이게 하고는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돼도 그 삶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동방박사에 이어서 시몬의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한 사람의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늘 성경은 이 시몬의 삶을 그리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시몬 할아버지의 개인정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25절 우리 처음 나오는 이 딱 한 구절이 시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바로 의롭다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경건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단어 하나를 조금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의롭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인간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나로서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을 해야지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몬이 오늘 보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 경건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경건은 그때 당시에 실천과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그저 점잖게, 점잖은 옷을 입고 점잖은 머리 복장을 하고 점잖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누군가에게 경건하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실천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은 우리 단순히 뭐 사회에 나가서 선한 일까지의 의미가 아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실천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의미를 붙인다면 눈에 보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도, 없는 공간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까지도 의미를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몬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참된 인간의 모습, 내가 보는 시몬이 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이 신실함이 이 실천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시대에 누군가를 향해 경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개인적 영성을 의미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해서 저는 너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대하는 것이 그냥 규칙적인 사람. 이 정도만 돼도 성경은 주목을 하고 지금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저에게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이 주목하는 정도의 사람의 수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도의 사람만 되어도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지켜보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자리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시몬은 이러한 개인적 영성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해서 이 시몬 할아버지에게는 이것이 공적인 영역으로까지 그분의 신앙이 확대되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위로, 나의 아픔에 대한 위로, 나의 꿈에 대한 격려와 위로뿐만 아니라 오늘 이 25절의 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몬 할아버지는 자신의 신앙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 사회와 나라에까지도 이 신앙의 관심이 확대되는 부분이 바로 25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이 할아버지가 나의 고민, 나의 꿈, 나의 신앙, 나의 가족만 생각해도 할 것이 너무 많고 머리가 아프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 차원을 포함해서 이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그 위로를 지금 평생 동안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바로 25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영성입니다. 나의 영성이 아닌 우리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아마 주기도문 잘 아실 거예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우리에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포함이 되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인데요.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에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내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먹거리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 우리의 영성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우리 안에 나의 필요, 나의 아픔도 포함이 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우리의 영성 안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또 우리 LA에 있는 홈리스들도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우리 영성입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시므온 할아버지를 보게 됐어요. 이분은 남들이 보는 사람이 없어도 말씀과 기도에 대한 아주 신실한 자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참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엑스트라 같이 한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이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의 유형을 좀 다시 볼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성경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25절을 살피면서 제가 하나 제 머리에 떠오른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균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마 누가 저에게 이 성경에서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머리에 여러 사람이 떠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이 시므온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라는 개인 차원의 영성과 함께 우리라는 이 공적 차원 내 영성이 굉장히 밸런스가 돼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 차원만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 내 가족, 나의 꿈, 나의 필요, 나의 아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의 영성은 별 상관없이 이 세상의 아픔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은 그 안에 말씀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균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균형에 저는 가장 부합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의 탄생의 무렵에 잠깐 나타났다가 엑스트라처럼 주님을 한번 잠깐 빛내게 하고는 그리고는 사라진, 존재감도 없이 사라진 이 시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몬 할아버지 같이 이런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까지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 시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바로 이 샬롬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샬롬은 평화를 의미하죠. 하나님, 나, 이웃, 세상, 자연이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평화 안에는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폭력도 없고 차별도 없고 파괴도 없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평화와 생명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평화의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러분, 실제 시몬이 기다린 것은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에 의해서 정말 기다린 것은 바로 이 샬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세상의 아픔, 세상의 고통까지 그 아픔까지 다 품고 주님이 오시면서 시작되는 이 샬롬을 기다리려니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평생을 기다린 그 기다림이겠지만 자신이 왜 그분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샬롬의 의미를 그때 당시에 바로 알고 있었던 이 시몬이었기에 비록 평생을 기다린 기다림이었지만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고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29절 32절은 이 평생을 기다린 시몬이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평생의 기다림에 결실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9절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이 이방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말로 되어 있으니까 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의 지금 감정을 우리가 지금 이게 제가 마음껏 표현을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아마 평생 간절히 기다렸던 것을 기대하지 않게 눈앞에서 봤을 때 그 말로만 들어왔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평생을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에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중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정말 존귀한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결단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다림이 아무리 길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는 기다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교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다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은 도저히 못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것은 좋고 아름다운 것은 그런 기다림 뒤에야 비로소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다림의 긴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닌 것은 마치 대나무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 밑으로 3, 4년 동안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슈발츠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국민 초등학생들부터 아마 교과서에 아직도 슈발츠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병원 선교를 하며 이게 평생을 보내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 그 맹렬히 움직이고 있는 수레 앞에 서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수레를 멈추지 못하고 그 수레에 깔려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의 의미가 그 바퀴에 붙어서는 점점 커지더니만 마침내는 바퀴를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잃고 제 멋대로 흘러가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의 방향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바꾸어 버렸다. 자, 이것이 슈바이처가 생각하는 자신의 평생의 예수님에 대한 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죄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삐뚤어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삐뚤어짐, 사람과 세상의 관계의 삐뚤어짐,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삐뚤어져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방향을 잃고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다시 한번 그 수레바퀴를 멈추어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와 정의와 평화와 자기 희생과 더불어 함께하는 새로운 가치로 시작되는 이 샬롬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이 슈바이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서의 크리스마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 방향을 잃고 그냥 맹속력으로 굴러가는 이 수레바퀴를 다시 한번 막아서시고는 그곳에서 사랑의 나라, 샬롬의 나라, 함께함의 나라, 자기 희생의 나라, 정의와 평화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시몬의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이 2017년 성탄의 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